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미러 정상회담이 내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5일 발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러 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회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두 정상은 다양한 긴급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24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제네바에서 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미 대선 개입과 정부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위협 행위, 수감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 석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가진 다양한 이슈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반체제 언론인 체포를 위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국제규약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이번 사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과 협박을 받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라만 프라타시비치 영상은 정치적 이견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끄러운 공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프라타시비치를 비롯해 루카셴코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된 수백 명의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했고 벨라루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결정에 동참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이 5일째 접어든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예루살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양국의 휴전 강화를 위해 가자지구 재건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폭력 사태 재발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가자 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결하고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블링컨 장관과 면담한 뒤 하마스가 다시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예루살렘 영사관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서 마무드 아파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회동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격상을 위해 예루살렘의 미 영사관을 다시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영사관 재개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란 정부는 25일 핵합의 복원을 위한 참가국가의 회담에서 곧 합의에 도달한다는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제재 해제와 관련해 나머지 이슈는 별로 심각하지 않으며 협상 과정을 고려할 때 다른 실질적인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핵합의 대표로 나선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25일 국영TV 인터뷰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맨리 이란 특사도 트위터를 통해 이번 회담은 건설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대선이 6월 18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선거운동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주재 타이완 대표사무소 근처에서 미국과 타이완 일본 인사가 담자회동했습니다. 타이완의 일본 주재 대사관 역할을 하는 타이완 경제문화대표처의 프랭크 셰 대표는 조셉 영 주 일본 미국 대사 대리와 이날 자신의 관저에서 만찬 회동하며 영내 평화와 번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정상회담 이후 미국 내 전문가들은 지금은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때며 추가 유인책을 내놓을 때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과거에 비해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았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대북전단 등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되는 것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이 차차 흐려져 황해도 등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는 1에서 2m, 서해북 밤바다는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유인책을 더 모색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전직 관리들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 재개 여부와 관련해 공이 북한에 있다고 공통적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유인책 등 추가 조치를 모색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24일 VOA에 지금 막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됐고 동맹들 간 정상회담도 열렸다며 이제 북한이 실무 회담에 호응하고 나올 때이지 미국과 한국이 더 이상의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ve just had both the U.S. policy review and we've had a summit between the allies. I think it's time really for the North to agree.
갈루치 전 특사는 지금 당장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도 못 느낀다며 이제 미북 두 나라의 전문가들이 마주 앉는 것에 합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협상장에 나오는 것은 북한 스스로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신호는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도 이 시점에는 결정이 진짜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w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can do, I don't know at this stage whether it would be helpful to reach out directly to the North. The United States.
아인혼 전 특보는 이 시점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직접 손을 내미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며 미국이 정기적으로 북한에 다가갔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협상장으로 돌아가도록 권고하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관여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의지를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ertainly South Korea have demonstrated a continued willingness to engage and to conduct diplomacy. But it is North Korea and Kim Jong-un that has chosen not to.
맥스웰 연구원은 그 제안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김정은과 북한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양보하거나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 계승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한국이 독자 행동을 시작하도록 미국이 더 유연성을 주겠다는 징후를 공동성명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전해 들은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I could not tell from the joint statement whether the U.S. was interested in the providing any more flexibility for the South Korean issue.
아이론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이 남북 협력에 대해 더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문재인 정부가 몇 달 동안 압박했다며 바이든 팀의 공식 발언은 문 정부의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here this leads, I'm not sure. My guess is in private, the Biden administration reiterated.
아이론 전 특보는 다만 이런 공개 발언이 가시적인 진전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며 비공개 자리에서는 남북관계 속도가 비핵화 진전보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점을 바이든 정부가 강조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미국의 접근법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 의사가 없다는 점도 동시에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However, President Biden also said they're not going to give sanctions relief. So that's going to be the challenge. How does President Moon go about engaging with North Korea?
테리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북한에 관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바이든 정부가 남북 대화를 지지한 것이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에 대한 청신호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jected President Moon's repeated efforts at engagement. Moon has ignored threats and insults and provocative behavior by North Korea.
클링너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거듭된 관여 노력을 북한이 다 거부했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신뢰를 얻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제재 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한국의 대북 접근법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Joe Biden is a very skilled statesman who understands that South Korea has some differences in how it approaches North Korea than we do. And I think you.
힐 전 차관보는 따라서 미국의 전임 정부 때와 비교해 한국이 미국과 남북 협력을 두고 의견 차이가 심할 것으로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정상회담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to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table, I think requires Seoul and Washington to speak with one voice to say we are prepared for serious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다만 언론을 통해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협상장에서 조만간 만나길 원한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방법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회담 복귀 전망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당장 나서는 것을 코로나 상황이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ded complication is, you know, they're very paranoid about COVID, which hinders engaging with Americans. And so they could also very well decide to dial up pressure.
테리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이 남은 시간 동안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시험 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도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새 정부의 첫 1년 임기 동안 도발에 나서곤 한다며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미한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자고 다짐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기후변화, 첨단 기술 협력을 비롯해 대중국 견제를 내포한 내용까지 공동성명에 담았는데요. 박형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한 정상이 발표한 이번 공동성명은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한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2,600여 자 분량인데 약 1,500자였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공동성명보다 양적으로도 훨씬 늘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현안을 다뤘는데요. 성명 표현을 옮기자면 미한 동맹은 그동안 진화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장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크게 7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미한 안보 공약과 더불어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그리고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 등도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 남중국해, 인권 등 사실상 대중국 메시지와 함께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현안, 미얀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이라는 부제와 함께 기후변화, 코로나 대응, 반도체 등 기술 분야 협력, 인적 유대 강화, 민주적 가치 강화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한반도 관련 내용은 저희 뉴스에서 자세히 이미 다뤘는데요. 그 밖에 주제에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내 안보 현안에서 타이완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는데요.
두 정상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양안 관계를 미한 정상의 공식 문서에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 등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인권 법치 증진 같은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앞선 미일 정상 성명처럼 중국을 직접 거론하거나 신장 위구르 인권 등 구체적인 사안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 때문에 대중국 견제 동참에 부담을 느꼈던 한국의 기존 기조보다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영내 동맹협의체인 쿼드에 대해 에서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영내 다른 부분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죠.
구체적 사안으로는 미얀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군부의 폭력 중단,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계속 압박하고 다른 나라의 미얀마로의 무기 판매 금지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 등의 영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는 두 나라가 포괄적인 미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학, 기술 협력, 생산과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서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제약회사의 백신을 한국 제조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이 핵심인데 민감한 문제인 백신 제조 기술 이전이나 백신 원료 생산 등에 따른 제한 요소는 양측이 과학자, 전문가,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발족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성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회견에서 미국과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55만 명의 한국 군인 전원에게 완전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또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서도 양국이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군요.
두 나라는 2050년 이내에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과 2020년대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서 국제 공적 금융 지원을 이에 부합시켜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팬데믹 여파로 인한 반도체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확대를 모색하고 있죠. 두 정상이 상호 투자 증대 촉진,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반도체 칩의 공급을 확대하고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분야, 인공지능, 차세대 이동통신, 5G, 6G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혁신과 파트너십을 발전하고 국제 원전 사업 공동 참여도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삼성과 현대, SK, LG가 25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 간 인적 유대와 가치를 강조하는 대목도 있군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의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교류, 특히 여성의 역량 증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고 명시했고요. 부패 척결, 표현, 종교, 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또 팬데믹 국면에서 미국에서 논란이 된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을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미한 동맹이 외교 안보 중심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분야로 확장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공동성명에서 일정 부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 다단해지고 코로나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고 현 정세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협력을 추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양국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한 동맹의 진화와 확장 의지를 강조한 미한 정상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박형주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과거에 비해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많지 않았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로 볼 때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Made a decision to dwell too heavily on human rights. And obviously
북한 인권 문제가 매우 가볍게 다뤄졌지만 완전히 무시된 건 아니며 두 정상이 인권을 지나치게 무겁게 다루지는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특히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2015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asically, the main issues would be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상세하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핵심 현안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될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2021년에도 여전히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적 관여가 열려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 방정식에 인권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인권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being very cautious not to anger a close ally.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공동 성명에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등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를 재확인할 것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은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시각의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은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공동성명의 전반적인 인권 거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Welcome statement of overall intent. It points out that the alliance is grounded in shared values.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의도가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것이었으며 동맹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설립 합의를 주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aving a joint approach commits them to the seriousness and importance of human rights to recognize that this is their foundation.
코엔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건 두 나라가 공동의 접근법을 취하고 인권의 중요성에 전념하도록 만들며 동맹의 근간은 공동의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연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전단 등 북한으로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되는 것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등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를 재확인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북한 인권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는 BOA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국과 북한이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미베라 아테 소위원장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성킴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의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2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양국의 후속 조치가 무엇일지 명확하지 않았던 회담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대북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역할은 파트너며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 내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라 위원장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 협력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don't know that there was full clarity on what the next steps would be. You saw Secretary of State Tony Blinken make comments similar to what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made. That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될 것인지가 완전히 명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이것이 점진적 과정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과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비핵화가 출발점이 아니라 최종 목표란 점에서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었지만 이후 블링컨 국무장관은 공은 북한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에 어떻게 관여할지 다음 단계는 북한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구체적 조치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십니까?
Yeah, I think the message is that we're open to continuing a dialogue.
우리는 대화를 지속하는 데 열려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추가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대화 가능성은 낮아질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발언도 중요했지만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좋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의 중요성과 이 문제의 복잡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중대한 조치라고 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I think having the special envoy announced was a big step. So I think now the special envoy.
앞서 말했듯이 대북 특별 대표를 발표한 것은 큰 조치였습니다. 이제 대북 특별 대표는 북한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한국 측 상대와도 대화하며 다음 초기 조치들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관여 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을까요?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관여를 원해왔는데요.
Sure, I think when you look at some of the actions of the Moon administration, there's a clear desire by the Moon administration to more actively engage with North Korea.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부 행동을 보면 북한과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대화하며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분명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나 대화가 있게 될 경우 대북특별대표는 대화의 맥락과 맥의 변수, 그리고 이런 대화에서 나올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진정한 긍정적인 조치로 여겨야 합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원하는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 United States will see South Korea as a partner. Obviously, they're an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미한일 3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접근 방식을 가질 때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됐든 직접적인 대북 투자가 됐든 미국의 대북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미북 간 신뢰 구축 조치로서 촉구해왔는데요. 미한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까요?
I think that sometimes President Moon is moving more quickly than I think we are. And I would say that might be an outcome to an end of war declaration. But what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보다 더 빨리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선언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북한이 진정으로 보인 선의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우리는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하는 등 북한에 무언가를 줬는데 북한은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전쟁을 끝내는 선언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합의를 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어떤 것을 할 의사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하원에선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한 의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We think about issues like an end of war declaration or sanctions.
우리는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같은 문제들을 북한과의 보다 광범위한 협상의 맥락에서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로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 보다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에 종전선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한국전쟁 종식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의회 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과 같은 것이 대북특별대표와의 대화나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사이 대화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쿼드 등 중국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on the issue of maritime security, freedom of navigation, those two of the world's leading economies, the United States and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세계 경제 강국입니다. 영내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관련한 공통된 문제에서 쿼드 플러스 1을 통해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 일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부는 향후 벌어질 일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내 중요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한국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부터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가 영내 군사적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우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에 대한 제한을 담은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4일 VOA에 한국과 더불어 INF 조약에 따라 지금까지 중거리 미사일에 사거리 제한을 뒀던 미국과 비교할 때 북한과 중국은 어떤 구속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and China recognize no limits on their weapons. So this helps to restore.
INF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절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 조약으로 미국은 2019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가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의 경우 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억제력 약화만 초래했다는 것이 주된 탈퇴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미국 관리들은 자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군축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는 그와 같은 영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억제력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미사일 지침 종료 발표 직후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가 중국의 국익을 상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 관련해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을 증대하고 있는지 반문해봐야 한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렉슨 전 차관보는 한국 역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역량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hey should not totally outsource all of their deterrent capability to the United States. They're entitled to defend themselves.
버나드 샤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도 한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북한뿐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모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특히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 군사 측면뿐 아니라 우주 패권 경쟁 관점에서도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맞는 로켓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우주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창설된 미 우주사령부는 우주 영역에서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등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제적 조치보다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과의 1, 2차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에 깊이 관여했던 세이모 전 조종관은 당시 한국 정부의 개정 입장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우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이모 전 조종관은 한국은 800km 이하 군사용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을 모두 해제한 4차 개정 지침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에 대한 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think South Korea really views China as a military threat. So as I say, I think this is a symbolic.
현재 한국 정부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자주권에 대한 상징적 의미일 뿐 당장 8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미 한국 정부가 사거리 1000km 이상 되는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왔다며 단순히 상징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의 종료 발표가 미국의 영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배치와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n it becomes more difficult for China to say that there can't be missiles with 1,500-kilometer range in South Korea.
한국 정부가 사거리 1,500km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은 향후 주한미군이 동일한 사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도 마땅히 반발할 이유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 육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1,600km 이상의 전략 장사정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 라케메로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18일 상원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 확보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씨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슨 씨의 아홉 번째 사연 전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사주가 일단은 일단은 그리고 다음날에는 저희들이 쇼핑을 갔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래서 또 그게 두 번째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에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서 내일은 이제 마더제이 되고 이제 다음날 우리가 이제 쇼핑하러 갈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옷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엄마가 좋아하는 옷,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길을.
지난 5월 12일 미국의 어머니 날을 맞아 제이슨 김 씨가 마련했던 선물 프로젝트. 제이슨 씨는 두 아들과 아내 몰래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엄마를 집에다 두고요. 몰래 아들 둘을 하고요. 애들 데리고 저희들이 꽃 사러 나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꽃도 사고 카드도 사고 그래가지고 몰래 집으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누가 먼저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키친이 그거를 이렇게 폭죽 같은 거요. 그런 것도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어머니한테 축하하고 우리가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푸는 엄마이자 아내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애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것이, 경험해주고 싶은 것이 항상 어머니를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를 항상 제일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그런 좀 자세를 이렇게 그 애들이 익숙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이 또 엄마를 무척 따르고 또 존경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또 집사람한테 너무 감사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 다니고 이렇게 저희 집사람 카스코에 일 다니는데 그 일 다니면서도 애들 키워야죠. 그리고 특히 이 지금 단란의 젖먹이에는 특히 주의가 더 이렇게 보살핌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다 소화해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도 됐고요. 제가 매일매일 살면서 저를 이렇게 말하자면 주는 그 모터베이션, 계기를 주는 참 것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나를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어깨에 실려 있는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보게끔 해주는 참. 그래서 그날 마더스데이는 남자 세 명, 저 아들 둘, 저하고 같이, 물론 저희들이 드리는 축하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진심의 마음으로 나오는 그것이라는 그것이에요. 뭐는
이런 마음이 전달 안 될 수 없었을 텐데요.
애들까지 했어요. 뭐 아들 두 명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쇼핑몰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가끔 네가 엄마한테 recommend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이렇게 찾아서 가져오라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났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실 엄마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가져와가지고 엄마한테 try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 하루를 그렇게 보냈네요. 엄마도 참 기뻐했고요.
새 아이의 아빠가 된 북한 남자 제이슨 김 씨. 이제 생후 6개월 된 막내 아들, 그리고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9살, 10살 난 초등학생 아들 둘까지 갑자기 아들 부자가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애들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누구보다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애들을 왜 그런지 애들도 저를 따르고, 그리고 애들, 제가 또 애들을 끔찍이 좋아해요.
아이들 사랑을 풀어놓는 제이슨 씨. 제이슨 씨의 어린이의 사랑은 북한에서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일할 때요. 이제 20살, 21살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장 다닐 때요. 20살 때, 19살 때. 그런데 내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동네 정부애기들이 삼촌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마주오고 그랬어요. 막 손질고. 그러니까 내가 애들하고 되게 어울리고 좋아하고 군사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레이싱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쯤에 막 이렇게 따르고 그래서 저도 그게 그 시간을 되게 즐기고 그랬고요.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했는데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이전 결혼 생활에서 이제 아들 둘을 이렇게 이미 키우면서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은 이제 보면 저하고는 내셔널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제가 처음으로 그때 제가 여기 워싱턴에 와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인퍼슨 만났을 때요. 이렇게 만났는데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어떻게 된 형무인지 모르는데 애들도 되게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와서 찍은 사진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그 어찌 보면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좀 힘들게 넘어갈 수 있는 조심하고 이렇게 주의를 들여서 넘어가야 될 그 과정이 저희한테는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그냥 스스로 먹게요.
제이슨 씨의 아내인 제시카 씨가 제이슨 씨를 삶의 동반자로 마음을 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텐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꼭 아빠를, 좋은 아빠를 대신해 주고 싶다. 그 애들한테 멘토가 돼주고 본보기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꼭 그런 아빠를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격은 안 되고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제이슨 씨의 부인 제시카 씨가 찍은 동영상에는 두 아들이 집 앞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이슨 씨가 막내 아들을 아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화창한 봄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보는 제시카 씨의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자기야, 사랑해요. 네 남편.
아내와의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제이슨 씨.
네, 저희는 취향이 조금 달라요. 저는 감수성 좋아하고 집사람은요. 조금은 젊은 세대의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시카 씨를 불러 자신이 즐겨 들었던 노래 제목을 물어보는데요.
Honey, I got a question. Did you remember what country music I used to enjoy?
제시카 씨, 남편에게 다가와 무슨 노래였는지 설명을 듣고 찾아보는데요. 제이슨 씨는 노랫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Okay, so
somebody like you, and that's the song I love.
Somebody like you? Mm-hmm. That's the one? Okay.
인터넷에서 금방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내는데요.
Yeah, Keith Urban.
Sorry, I don't listen to country music. I'm not a country music fan.
미국의 컨트리 가수 키스 어반의 Somebody Like You, 당신 같은 누군가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제시카 씨는 아 미안해요, 나는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곁에서 웃기만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 깊이 나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군요. 마침내 내가 느꼈던 것처럼 이제 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말이죠.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남편과 아내 제이슨 씨와 제시카 씨. 서로에게 낯설었던 것들도 이젠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맞춰가는 여정은 이렇게 기분이 좋은 바람 같은 것. 제이슨 김 씨와 제시카 씨, 서로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내 제시카 씨는 남편 제이슨 씨가 좋은 남편이고 자신도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 good husband. I try to be a good wife and make him happy.
Thank you.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4도, 양덕 아침 7도, 낮 21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20도, 구성 아침 11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지나갑니다. 해산 아침 3도, 낮 12도, 김영권 아침 1도, 낮 13도, 삼전 아침 0도, 낮 7도로 예상됩니다. 해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밖바다는 0.5에서 1.5m로 올리겠고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5m로 올리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지나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밖바다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로 올리겠고 북부 먼바다는 오전, 오후 0.5에서 3m로 올리겠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0년간 내전에 시달려온 시리아 국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보다 나은 정치적 해결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5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는 시리아 사태를 푸는 일련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한 후 헌법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시리아 국민들이 시리아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오는 5월 26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권 아사드 일가는 지난 수십 년간 부정선거를 실시해왔는데 이번 선거도 2014년 선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당시 바시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92%의 득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최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곧 실시될 시리아 선거가 자유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시리아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지 못한 것은 5월 26일 선거가 엉터리임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일찍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대로 선거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그리고 유엔의 감시하에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가 이렇게 아사드 정권의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는 동안 시리아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활동은 시리아 정부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발 알살람과 야루비아에 대한 국경 통과를 또다시 승인하지 않아 이곳을 통해 구호 물품을 받아왔던 수백만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게 국경 통과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시리아와 터키 국경에 있는 밥 알 하와가 식량과 의약품 등 구호물자 전달에 꼭 필요한 곳이라며 이곳 통과를 12개월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시리아 남동부의 쿠르반 난민촌의 비참한 생활을 조망했습니다. 이곳에서 16개월간 지내온 피난민들은 아사드와 러시아 정권의 방해로 의약품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국민들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게 시리아 국민들을 돕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구호물자 지원을 간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미러 정상회담이 내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5일 발표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러 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회복을 추구하는 가운데 두 정상은 다양한 긴급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단체제 언론인 체포를 위해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 사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24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 회의 서기와 제네바에서 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미 대선 개입과 정부 기관에 겨냥한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위협 행위, 수감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가진 다양한 이슈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12일에서 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과 회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이 5일째 접어든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예루살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양국의 휴전 강화를 위해 가자지구 재건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폭력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는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결하고 재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블링컨 장관과 면담한 뒤 하마스가 다시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예루살렘 영사관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5일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회동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격상을 위해 예루살렘에 미 영사관을 다시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영사관 재개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란 정부는 25일 핵합의 복원을 위한 참가 국가의 회담에서 곧 합의에 도달한다는 데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분쟁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제재 해제와 관련해 나머지 이슈는 별로 심각하지 않으며 협상 과정을 고려할 때 다른 실질적인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합의 참가국인 이란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은 2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란 핵합의 대표로 나선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25일 국영TV 인터뷰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계 로버트 멜리 이란 특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회담은 건설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재 타이완 대표사무소 관저에서 미국과 타이완 일본 인사가 3자 회동했습니다. 타이완의 일본 주재 대사관 역할을 하는 타이완 경제문화 대표처의 프랭크 셰 대표는 조셉 영 주 일본 미국 대사 대리와 이날 자신의 관저에서 만찬 회동하며 영내 평화와 번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만찬 회동에는 일본 정치인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셰 대표는 이런 회동은 처음이며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3자 간 접촉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영 대사 대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타이완 인사와 회동 사실을 전하며 공통의 영내 우선순위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